제가 이프로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출가자예요. 근데 이프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장모님이 씨암탉 잡으신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집 가서 닭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닭 왜 잡았겠어요?
나 때문에 잡았으니까.
나 때문에 잡았죠.
같은 거다.
점점 어려워지네.
아니, 맞잖아요.
점점 어려워져.
아니, 내가 몰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질문은 딱 이거죠. 제가 삼계탕을 먹으러 가서 삼계탕이 제 앞에 나오면 그 닭은 저 때문에 죽었을까요? 어차피 죽은 거 남았을까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사람이나 콕 저 호랑이 고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 고기 이런 것도 금지를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나 말을 먹으면 뭐가 되냐면 왕들이 싫어하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전차로 쓰는 코끼리죠.
그렇지.
아니 그 당시 탱크잖아요. 중세의 전쟁터에서 코끼리의 기갑을 다 씌운 다음에 앞으로 가면. 그리고 또 하나는 수륙기 악용 전차예요. 코끼리는.
그러네요.
그래서 하니발이 로마의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코끼리를 출가자들이 먹기 시작하고 그 제가 신도들이 코끼리를 잡고 거기 가서 주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면 왕이 싫어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말고기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왕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런 제안들은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정에 가면 코끼리 상이
큰 코끼리 있네. 그 하얀 코끼리라는 게 네. 바로 특별한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나중에 전승이 뭐냐면 붓다의 어머니가 태몽을 꿀 때
코끼리
그 하얀 코끼리가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그걸 백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상서로운 징조로
백상 예술대상 있죠.
예,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주 그 불교적인 심벌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코끼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그치. 코끼리 성체가 되면 체중만 톤단위예요.
네.
한 3톤짜리가 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상아가 있는데 거기에 칼날을 달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끼리에 술도 먹입니다.
코끼리 부대 엄청 용감했죠. 옛날에.
그럼 완전히 그냥 쓸고 다니는구나. 코끼리가.
근데 그 코끼리에 철갑을 씌워요. 다.
아.
그런 상황에서 밀고 오면
그걸 술 먹은 코끼리들
예 어떻게 방어를 할까? 근데 대부분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코끼리가
예 코끼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 동물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꽹과리 징치는 소리를 자꾸 내요. 그래서 코끼리가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선 코끼리는 적군과 아군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창으로 코끼리 눈만 공격을 합니다.
눈은 막을 수 없으니까.
눈을 어떻게 덮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눈이 상하고 나면 코끼리가 반응을 그렇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공격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끼리가 이제 돼지 떠드는 소리와 그 냄새. 그래서 돼지하고 같이 한 군데 몰아놓고 코끼리에게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주면
짜증나게
코끼리가 하네. 이제 아군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코끼리 목 뒤에 타고 있는 조련사가 항상 요만한 정이라고 그러죠.
네.
정을 가지고 다니다가 코끼리가 아군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관자놀이에 이제 해서 그건 전쟁 예
네.
전쟁사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예 코끼리를 제압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차병이 이제 전차가 제어가 안 될 때 전차 자폭 폭탄을 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뭐,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승려분들이
예.
간혹 요즘은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식당에서 저도 한두 번 뵀거든요.
예.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곁눈질을 하거나,
예.
아, 저 뭐 땡중이야. 뭐 이런 얘기를 예, 할 필요가 예. 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약간의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붓다는 고기는 다 먹었냐?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 손으로 죽여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닭을 먹고 싶어서 그렇지. 제가 닭을 죽인다는 건
욕심이지.
집착의 최악이에요. 욕구.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을 뺐더라도 나의 집착을 충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출가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자, 이거예요. 제가 이 프로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출가자예요. 근데 이 프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장모님이 씨암탉 잡으신대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집 가서 닭을 먹으면 안 돼요. 그 닭 왜 잡았겠어요?
나 때문에 잡았으니까.
나 때문에 잡았잖아요.
같은 거다.
아, 점점 어려워지네.
아니, 맞잖아요.
점점 어려워져.
아니, 내가 몰랐으면 괜찮아요.
결국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러면. 먹지
아니,
근데, 얘기야.
아니, 그건 있죠. 제가 이 프로님 집에 우연히 들렸는데, 네. 이 프로님이 닭죽을 주셨어요.
마침.
네. 마침.
먹고 아니, 있던 거를.
예, 있던 네. 거가 닭죽이었던 네. 거야. 그러면 괜찮아. 제가 먹어요.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님이 나를 위해서, 닭죽을? 특히 이 프로님 장모님이, 신심이 독실하신, 불교 신자이신데 이렇게 뭐 스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잡았다.
씨암탉을 잡았다. 이거를 만약에 이 프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해봐요. 아유, 스님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으셨습니다. 이러면 그 순간에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면 되게 안 믿겠다. 스님은
맛있게 먹는 말을 해가지고.
아이 자식.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질문은 딱 이거죠. 제가 삼계탕을 먹으러 가서 삼계탕이 제 앞에 나오면 그 닭은 저 때문에 죽었을까요? 어차피 죽은 거 남았을까요?
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게 현대 사회 되면은 야. 그러면 이 스님들이 되게 편해지실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재고로 남는 거.
어떤 동물도 나를 위해서 죽은 동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굴 위해서 죽는지 모르는 동물들이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주장을 하죠. 채식주의자들은 바로 당신이 돈을 내고 삼계탕을 먹기 때문에 그 닭이
다음 닭이 죽는 거지. 그렇지. 이 닭은 모르겠지만 내일 죽을 닭은 오늘 당신이 올려준 매출 때문에.
스님을 진짜 모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그냥 그 많이 커. 네. 많이 커 닭 그냥. 뭐 어차피 다 포장용으로 이런 건 좀 마음 편한데 저기 가서 연계백숙집 맛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방사해서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거 안 짜증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그 주장 자체가 그 미국의 젊은 불교도들한테는 먹히는 겁니다. 야, 이 불교를 봐라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닭이. 내가 간접적으로 거기에 자본 투입을 하니까
그렇죠.
닭이 계속 죽어가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양계장에서 닭은 고통받고 살고 그러니까 나는 불교도로서 닭을 안 먹어야 되겠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네요.
그 논리 안에서 가능해지는데 또 하나는 그러면 교리체계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교리 누가 정한 거 이게 문제죠. 자, 스리랑카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미얀마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한국에 있는 절에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도 어느 절에 가서 물어보시겠어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다 달라요?
예.
룰이?
예를 들어서, 자, 비구니, 그러니까 여성을 출가를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도 전통마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예. 그러면, 아니 남녀평등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우리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전통인데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애매한데?
그러니까 서양인인데 자 남방불교에 출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승단에서 정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규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이상이 합의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너 전염병이 있느냐 이런 일을 했느냐 확인 다 하고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전통 안에서는 여성 출가자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에 가서 남녀차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여성들을 출가를 받아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그쪽 야, 순단에서
룰 브레이킹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파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멸빈이라고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이 낫다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너무나 다른 모습에 너무나 다른 사회에 불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면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최악의 그 뭔가 출가자로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출가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왜 그래요? 출가가 어차피 예. 욕구를 줄여가면서 예. 집착에서 벗어나면 될 일인데
예.
어차피 의식주는 하면서
예.
노동은 왜 못하게 합니까?
노동은 뭐예요? 바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쏟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출가를 왜 하냐는 거죠.
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
그렇죠. 아니 근데 내가
먹는 거를 뭐 다 예. 노동을
농사도 짓고
농사 짓는 게
밑에 가서 동량 받아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요. 군불도 떼고 뭐 다
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동도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출가의 기본 모델이에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식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의식주를 그래서 미니마이즈 해버리죠. 뭐예요? 아. 널판지 있는데 가서 누워서 자요.
아, 근데 자칫하면 그게 고행인데. 그럼 또 저쪽 라인이 되는데.
그게 고행인 거죠.
묘하다, 이게. 예.
고행은 말랐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 오면 힘든 거예요. 왜냐? 여기는 겨울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라는 문화권에 와 있을 때 과연 탁발로만 생활이 가능하냐?
아, 그렇지. 그것도 또 그쪽.
그래서 아. 백장 청규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흔히 알려진 일일 부작, 일일 불식. 너 일일 하루를 일을 안 했으면 너 하루 먹지 마. 근데 그거는 인도식으로 보자면 논센스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 우리가 배우는 불교는 그거잖아요.
대승 불교.
예. 그러니까 중국 불교죠. 그렇게 되면 아니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요라고 접근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불교가 너무나 많아요. 티벳에 가서 고산지대에 4천이 넘는 곳까지 올라가면 산소도 희박한 그 지역에
네.
자리 잡고 있는 불교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고기죠.
야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없잖아. 생각을 하면
네. 네.
그러면 뭐 야크도 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아, 우선 인도에서 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아무 소나 다 소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소위 힌두교에서 쳐주는
소는 따로 있어요?
예, 예.
흰 소 그거?
아니요. 하얀 게 아니고 제브라 그래서 네. 앞 다리 위쪽으로 어깨 위쪽이 툭 튀어나온 소 종류가
아,
있어요.
그거.
예, 그거를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소로 카운팅하는 아, 겁니다.
그거를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우는 괜찮다.
아 그렇죠. 한우는 또 이게 인도 기준으로 한우는 소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종교 전통에 따지면 소가 아닌데 그런데 인도 분들이 한국 오셔서 한우 먹느냐 안 먹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화 코드라는 건 무서운 게 제가 인도 분들을 위해서 인도 기업인들 연수할 때 일부러 저녁에 콩고기를 가지고 불고기 만든 거를 네. 또 해서 뷔페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드세요. 왜냐? 콩고기는 최대한 고기처럼 보이려고 만들잖아요.
네.
맛도 고기처럼 이거지. 만들어지잖아요. 아. 근데 딱 보기에 비주얼이 고기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냥 느낌상
예 이걸 콩이라고 자꾸 말을 해도 고기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경제적인 논리이긴 한데요. 마케팅 하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비건들이 고기 맛이 좀 더 나고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콩고기의 옵티멀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단백질 원이더라도 맛이 고기와 흡사하더라도 이게 고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선택받는 맥락도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비건 타겟한다고 우리가 뭡니까 실험실에서 양식하는
예.
고기
예.
그리고 콩으로 만든 고기 예. 온갖 고기들 그러니까 가짜 고기들이 있는데
예.
그것도 안 돼.
이게 양극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다가 안 먹는 걸로 식습관을 바꾸기로 한 이후에 콩고기를 찾는 사람은 고기 맛을 아니까.
그치.
아, 고기와 유사성이 가까울수록 나한테 매력 있는 상품이지만 원래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채식에 익숙한 사람은 고기와 유사성이 가까운 콩고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사실은 손이 안 가는 거죠. 제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하얀 빵을 사다 드렸으면 편하게 잘 드셨을 것을
그치.
비싼 콩고기를 요리까지 해서
우리 생각이라는
차려서
그러네 그러네. 어.
예.
아, 근데 고기 말고도 뭐 오신채라고
예.
뭐 채소도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대부분은 향이 강한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맛을 자극을 하죠.
향신료.
예. 그러니까 이러면 그 향신료라는 게 굉장히 중독적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먹고 싶지.
예. 그게 있고 이제 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갖고 있는 맥락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초기 불교에서부터 오신체를 제외해라. 이게 초기 불교에서 딱 정확하게 나와서 어떤 전통으로 굳어진 관행보다는 여러 맥락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전통들이 섞인 관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신체라고 그러지만 한국에서 요즘은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채소인 경우 이름만 있고 뭔지 모르는 채소인 경우
네.
아니면 중국에서 북경 지역까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인도에서 먹던 채소 어디 있어요?
없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거기서 다른 채소를 또 정해요. 이게 오신채야 이렇게.
먹지 말라고.
예. 그러면 설명이 이제 복잡해지죠. 뭐 성욕이 강해진다는 둥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보태지는데 저는 근본적인 맥락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료로서 중독성이 나의 집착을 유도한다.
사실은 예. 그 채식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상하고
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뭐 탁발하고
예.
하는 게 진짜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이라서
예.
그럴수록 성욕은 강해진다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붓다는 사실은 뭐냐면 수행법을 가르칠 때도 개인의 편차가 있다는 걸 이제 천천히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그렇잖아요. 제자들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네.
그래서 붓다는 굉장히 많은 수행법들을 그 인도에 알려져 있던 수행법들을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프로님은 성욕이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김 프로님은 예를 들어서 적개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보죠.
사람마다 반응하는
예.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트로마가 있어서 어떤 식의 분노, 적개심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성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흔히 성욕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했던 수행법이 그 백골관 이런 게 있어요. 부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겁니다. 우리는 화장만 생각을 하지만 인도의 화장하는 방식이 완전히 관철된 게 그렇게 보편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풍장이라고 하는데 티벳 같은 데서는 지금도 합니다. 바깥에 돌담 같은 걸 쌓아놓고 그냥 시체를 갖다 두면 그거를 새가 와서 그래서 조장이라고도 하고 풍장이라고도 하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제 한 100일이 지나고 나면 뼈만 딱 남습니다. 그럼 가서 뼈만 수습을 해서 나머지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 시체 앞에 가서 그 시체를 쳐다봐요. 그러면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파랗게 죽어가고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물이 빠지고
그렇지.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걸 봅니다. 그걸 비주얼라이즈를 해요.
아 후손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자가?
그러니까 그걸 부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고 뭐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자, 계속 그걸 보는데 눈을 감아도 그림이 깨끗하게 떠오를 만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엄마 아빠 얼굴 잘 알지만 눈을 딱 감았을 때 깨끗하게 사진처럼 떠오르냐. 안 돼요, 그게.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 사진이 아주 깨끗하게 명확하게 떠올라서 변화 과정이 나한테 들어와요. 자, 그랬을 때 그게 되고 나면 이 프로님이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연예인을 봐도. 만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사를 딱 하고 악수를 해도
그 모습이
이 단백질 덩어리가 이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변해가면서 뼈만 남게 되고 어떻게 되가는지를 0.5초, 1초 안에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정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몇 개, 그러니까 아주 드문 얘기긴 한데요. 여성 미라가 있는 남방불교 사찰이 있습니다. 쉬쉬합니다.
아,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성 미라를 놓고 그 시체를 놓고 그 옛날에 수행을 했던 거죠. 아. 근데 지금은 그게 터부시 되니까. 아니, 그 사찰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찰에 여성 시체가 미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한계를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행 전통을 생각하면 옛날에 원래 했던 그 어떤 수행의 한 가닥이 남아있는 잔재인 거죠. 그런 걸 이제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성욕은 알겠는데 왜 네. 우리 김프로님 적개심, 네. 적개심도 그걸로 돼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바꿔야 되죠.
메뉴 뭐예요? 예.
그래서
보고 싶네.
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 자,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옛날에 우조교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여성 조교가 그 아마 이제 지도교수한테 뭐 성추행이든 뭐 성폭행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요즘 같으면 당장 난리 날 일을 당했는데 처음으로 공론화시키고 폭로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를 뭐 그분을 다시 어떻게 해코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최근이에요. 근데 어느 곳에서 요가 지도자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겨난 건 그 당시에는 워낙 기득권이 그랬었고 여권 신장이 안 됐던 시절이라 학교에서 쫓겨난 건 결국 그 피해자인 여성이었잖아요. 네. 교수는 제자리 다시 돌아오고 지금이야 이제 안 될 일이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공론화가.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인도에 가서 요가 스승을 만났는데 그 교수도 불쌍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에 내가 눈물이 터졌고 그간 힘들었던 모든 세월이 같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내가 요가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질문이에요. 기자님 질문인데 자 분노심과 적개심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제일 미운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네. 그러면 자 김프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프로님이 마음속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동정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던 내 외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근데 집중을 해서 떠올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떠올려 봐요. 그걸. 그게 떠올려지면 김프로님한테는 정말 눈물이 나는 일일 거예요. 그 할머니 아니면 그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 즉 내가 제일 동정하는 그 대상이 내 앞에 꽉 차요. 근데 그 떠올리는 걸 아주 구체화시켜서 열심히 하면 그게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꽉 채울 만큼의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의 동정심이 가는 어떤 인물, 내가 알았던 모든 인간 중에
그 불쌍한 사람.
네, 불쌍한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아마 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서 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퇴직하셨던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대학 가야 되니까 학교 그만두고 공장으로 갔던 큰누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오는 인간은 누굴까요?
제일 안 불쌍해요.